저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격려하고 또한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뇌 이상이 생겨서 생명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태운 구급차가 차 사이사이를 열심히 비집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도 안 비키니까 경적도 울려보고 사이렌도 울려보는데 사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비켜줬습니다. 결국에는 차를 비켜달라고 안내방송까지 이 운전자가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는가 싶어서 이제 악셀을 밟으려고 했더니 앞에 가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구급차가 승용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는데요. 승용차 운전자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 차를 세우더니 사고 현장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을 하더랍니다. 구급차 기사는 다급해져서 운전자하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발 차 좀 비켜달라. 안 비키니까 결국 구급차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난 차량 차를 결국 자기 손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승용차 운전자한테 지금 구급차에 아주 위급한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번호 줄 테니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하는 말이 뭘 믿고 내가 당신을 보내주냐 이러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거기 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간이 지체됐지만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 아이를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자기 자식 죽어가는 거 봤던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심정을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경찰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접촉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가 구급차 운행을 지연시키도록 방해한 거 아닌지 혐의를 집중조사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를 사람들은 참 많이 갖고 있구나. 지금 내가 손해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진으로 구급차, 차량 번호, 어디에서 왔는지 다 찍었는데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 생명이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까지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태운 구급차의 운전기사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에 볼 때는 분명히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예수님 지금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세상 살려보겠다 예수님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너도나도 나 살기 바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 지금 이 자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눈을 돌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음 위에 펼쳐질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 외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긍휼의 마음,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이렌 울리듯 외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목소리 높여서 하시는 말씀 내용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15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듣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이 전할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게 12명의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4명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또 부르시는 예수님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훈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할 땐 됐는데 추수를 할 일꾼들 없는 상황. 마치 농부들이 배추를 열심히 1년 동안 길러도 팔아봐야 유익이 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손으로 갈아엎을 수는 없다. 내 손으로 추수하긴 하겠지만 내 손으로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마음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12명한테 주셨던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고 적적인 성격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삶에서 불러내서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고 경험했던 것들, 그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기술을 배울까? 여러분, 복음 전파 기술 익히는 거 먼저 하시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부터 우리가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믿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도해서 믿게 됐다. 75%에서 80%가 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했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교회 전도 프로그램 행사했을 때 0.몇%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은사가 없다고 생각된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게 거저되진 않죠.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그만큼 누군가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씨 뿌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라도록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을 때 엄마를 통해 신앙교육 시키신 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 얻으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이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불타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려면 위험 감수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더 이상 전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바톤을 이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6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마가는 아직 그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해라 얘기하면 이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단순히 정황 증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확실히 그렇다라고 아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최후, 예수님의 최후와 같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잡혔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동태입니다.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헤롯 왕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 넘겨졌다라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신당할 때 사용됩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힐 때 똑같이 사용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밀거래에서 팔아먹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넘겨졌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10장 33절, 14장 21절, 41절 똑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넘겨진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넘겨질 것을 마가복음이, 마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런 일 벌어질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위험을 아예 일부러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무릅써야 된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가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걸 보고도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이 있지만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치러주는 것, 이것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될 때만 할 수 있죠. 부모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때로는 맞벌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젊은 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나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는 것,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것,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값진 희생이라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명 한 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투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도 희생하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위험부담 있는 일입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칭찬받는 종교가 안 됐으니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욕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겠죠. 이라크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사는 집을 쫓겨나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시리아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당신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생명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신 예수님의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두 집안 형제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집안 형제들은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다른 집안 형제들은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다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안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한참 잡고 있거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 물고기 잡고 사람을 낚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다 하던 일 멈추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따라가기만 한 거 아니죠. 버려두고 간 게 있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그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그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명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고기 안 잡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네 명의 생명만 연관된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가족 전체가 이 그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이 그물이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풍성한 민물 호수인데요. 물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도 풍성합니다.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이 네 명,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 하던 일이 안 돼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탈출구 도피처로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아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갔죠. 그때 아버지 세베대하고 누구를 남겨두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를 하나요? 누가 자기 아버지 옆에 있었죠? 품꾼이요. 돈 주고 고용하는 일꾼이 옆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잡은 물고기 손질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이런 사람 필요한가요? 작은 어장, 자기네 겨우 입에 풀칠하는 어장 관리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따를 때 이 두 사람, 이 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될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참 시민이 나서 고기 잡아야 할 때 그물 수선하다 말고 예수님 따라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을 포기했다 성경 얘기합니다.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거기에 또 담겨 있겠죠.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수익 주는 일을 내가 기꺼이 포기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이후에 제자들 다시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헌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결심을 확실히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예수 믿으라 라고 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겠죠.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잘 가르쳤다면 교회가 그 모양이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나하고 경쟁하는 같은 부서의 사원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놔야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버지니아주의 정신병원에 자기 발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 미수도 해서 내가 정신병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격리된 정신병자들하고 생활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정상적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환자들 즐겁게 해주는 했습니다. 웃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웃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벽증 환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환자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자폐증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더랍니다.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발로 입원했던 이 사람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환자들하고 웃고 즐기다가 자기 병도 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 기적적인 건 이 사람이 나중에 버지니아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려고 한 목적이 좀 독특한데요.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치료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괴롭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즐겁게 치료받는 거. 이게 이 의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 생활하는 동안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광대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웃기려고요.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의사의 채통을 네가 깨트리고 있다. 병원 규정상 이런 거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웃기고 다녔어요. 제지가 되면 될수록 이 아담스라는 사람 점점 더 환자들 곁으로 더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웃기면서 즐겁게 치료해주는 이 의사를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패치 아담스. 이 패치 아담스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죠.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패치 아담스. 아직도 이 패치 아담스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강연하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대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 자매님 가정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글 학교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그 아이들을 오후에 한 차에 같이 태워서 데리고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애를 본다. 이거 쉽지 않죠. 부모가 아직은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글 학교는 보냅니다. 마음속에는 소원 한 가지예요. 그 부모도 예수를 믿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희생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떤 건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목숨 내놓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의 부모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도록 도와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타겟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걸릴 수 있고 2년 걸릴 수 있고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2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의미의 낚는 어부 말고요. 사람의 등쳐먹는 그런 어부 말고요. 그래서 등쳐먹는 목사, 등쳐먹는 장로, 집사, 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어놓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을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좀 힘썼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떤 식으로든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해주시고 방법을 찾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좀 이 시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낚으라고 했는데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의 핏방울, 땀방울을 하나님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땀방울과 핏방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그럴싸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맛보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니 장로교회가 이 올바니에 있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귀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터전을 주셨고, 이 교회에 나온 지는 몇 개월 혹은 1년, 2년 혹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 안 됐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초대장 역할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자꾸만 뭔가 대단한 것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 준비하기 이전에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꼭 전해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올바니 장로교회, 올바니 지역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건, 혹은 아픈 사람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건, 혹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하건, 어떤 형태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구호만의 그치는 섬김과 봉사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눈물을 담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수고하시는 거친 손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하시는 곳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뜻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직장을 옮겨 다니고 학교를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